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다음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끔은 전통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이게 되게 한 달에 한 번은 딱 좋아요. 두 번은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전통 예배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예전에 작년 언젠가 여름쯤인가 성당에서 미사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성당 갔다가 근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 송영을 부르는데 그 송영, 전형적인 송영이지만 그 송영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평소 우리 찬양보다 훨씬 더 신학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것들을 좀 느껴져서 좀 다시 제 중심이 잡히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미사에서는 이렇게 성찬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묵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하는 시간에서는 좀 찬양이 충분히 나를 채워준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선율과 그 곡조가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예식 예배를 드리실 때는 내가 그 빈 공간을 좀 채우지 않으시면 좀 딴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나 교독문을 낭송하는 것이나 찬송을 부르는 것이나 사실 오늘 설교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고백적인 부분들이니까요. 예식이 익숙해지면 형식이 될 수 있지만 1년에 12번 정도는 여러분들 좀 더 고백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설교 들어갑시다. 아, 그 자기계발서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가방의 비유입니다. 아십니까? 책을 한 두세 번 이 반복해서 제가 이 표현을 본 것 같아요. 가방. 당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가방에 꼭 필요한다는 걸 담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라 라는 식의 메타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거죠. 배낭여행을 갑니다. 여러분들의 가방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만 다 담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배낭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양복을 다 가져갈 수는 없죠. 내가 배낭여행을 가면서 내 방 안에 있는 인형 같은 걸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배낭여행을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풀세트의 게임기나 PC 이런 걸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내가 배낭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가서 생활할 꼭 필요한 것들을 담백하게 챙기게 됩니다. 이 옷 내가 좋아해. 가져가야지. 저것도 내가 마음에 들어. 가져가야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담백하게 챙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집에 있는 걸 다 싸질머지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행을 가서도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 일하다 오게 되겠죠. 그렇죠? 내 그 수많은 캐리어들을 끌고 누구를 시키지 않는 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비유를 사용할 때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배낭여행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서는 시간과 역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내 시간과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가방에 뭘 집어넣고 뭘 뺄까를 생각하면서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인생의 가방에 뭐든지 다 집어넣고 난 이거 이 인간관계도 다 끌고 가야 되고 난 이 일도 다 하고 싶고 이것도 다 소중하고 이렇게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이삿짐센터 직원처럼 내가 도움이 되려고 끌어당긴 것들을 돌보다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조차고 그걸 시작한 건데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내가 좋은 건 못하고 그 짐들을 들다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을 가방 하나라고만 딱 생각하고 이 가방 하나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뭘 넣고 뭘 빼야 될지. 배낭여행 가는 심정으로. 여행 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캐리어 한번 딱 펼쳐놓고 일단 다 넣어봤다가 아니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관계에서 소중한 관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안 소중한 관계가 빠질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지.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가져가야 되는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관계는 없어도 되는 관계인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아닌데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신경 쓸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건 좀 이제 빼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빼다 보면 뭘 느낀 줄 알아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냥 소중하지도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쓰게 된 사람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사실 내가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은. 가방을 챙기다 보면 알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보다 가장 의미 없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슬리는 사람. 빼는 거죠.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에 대해서도 소중한 것을 챙기게 돼요. 아, 일은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야. 일은 내 인생에 되게 필요한 일이야. 근데 일은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거나 필요한 일이 아닌지, 그럴까진 아니지. 좀 빼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도 이렇게 담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가방에 담는 게 크게 네 가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미 말씀드려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일, 세 번째 돈. 여러분,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살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인생에 꼭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아, 그래, 돈이 되게 필요하지. 라고 돈을 챙기는 거, 돈 챙기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순간, 무슨 뭘 하실 수 있어요? 불필요한 소비 생활에 대해서 반성하실 수 있죠. 여러분, 돈이 소중해요. 그냥 제발 좀 아껴주세요. 그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쓰지 마시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재정 관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합니다.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곳에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겠죠. 네 번째는 라이프스타일을 얘기합니다. 생활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 사람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도 소중하게 챙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책이나 읽어보세요. 가방으로 시작한 책이 되게 많아요. 저 한 세 권 정도 만나봤는데 이제까지. 인생 하나 여행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방에 패킹을 하세요. 중요한 걸 담으세요. 중요하지 않은 걸 빼세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에 뭐가 더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죠. 여기 거기에 하나님이 담기십니까? 거기에 신앙이 담기나요? 아, 내가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지 내가. 아, 돈 없이 살 거 여러분 상상도 안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살지. 아, 난 이 일이 있어야 살아. 아, 난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느껴. 보다 더 하나님이 그 가방 안에 담기십니까? 혹시 인생에 되게 중요한 걸 막 내가 챙기다 보면 하나님은 아예 그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방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한 3, 4년 알고 지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가방 안에 들어갈 만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 3, 4년 지났는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에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이 내 가방 안에 들어갈 관계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내 가방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 보자마자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랑 그 가방 안에 들어갈 정도의 관계가 안 돼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랑 본격적인 관계를 시작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연적 오래됐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내가 알만큼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방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알고 지내는 정도인 거예요. 그럼 기대감을 가지세요. 평가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친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이 관계에 신경 쓰지 않으므로 그 정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는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빼는 거예요. 다섯 개가 들어갔어요. 사람 들어갔죠. 일 들어갔죠. 돈 들어갔고요. 라이프스타일 들어갔어요. 네 가지. 또 하나님 들어갔다고 합시다. 다섯 가지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건 꼭 있어야 되라고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빼보세요. 그 다섯 가지 중에 이게 다섯 가지 전부 내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하나를 빼야 하면 뭘 뺄래? 그냥 빼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죠. 제 가방 안에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고요. 감사하게도. 전 이 상상을 해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이런 책을 읽고 이 상상을 할 때 하나님을 넣어드렸거든요. 하나님을 빼는 건 좀 그렇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짜 당연히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당연히 들어갔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지 어떻게 살아? 당연히 들어갔어요. 사람도 들어갔고요, 일도 들어갔고요, 다섯 가지 들어갔어요. 그냥 빼는 연습을 합니다. 맨 처음에 아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일이 목사라는 일이겠죠. 목사라는 일, 제가 소중한 사람들, 저도 지금 프리랜서적으로 사는 제 라이프스타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집어넣었어요. 뺍니다. 뭐부터 뺄까? 전 정말 안타깝지만 라이프스타일 먼저 뺐어요. 난 지금 이렇게 여러분 내가 진짜 부럽지 않아요? 나 아침 출근 시간 없어요? 나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딱 잘 때 내일 아침에 6시쯤 일어나자라고 생각하고 자는 거지 난 안 일어나도 돼 사실. 언제까지? 하루 종일 안 일어나도 돼요 난. 그냥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라이프스타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 좋단 말이야. 근데 굳이 하나를 빼려면 이걸 제일 먼저 빼겠어요. 왜?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는 그 라이프스타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냥 뭐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뺍니다. 그 다음에 뭘 뺄까요? 제 입장에서는 돈을 빼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때 제가 옵션을 걸었어요. 최저 생계가 보장된다는 선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돈은 제일 마지막까지 놔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먼저 뺀다고 확신이 없어. 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데 돈보다 하나 있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 신앙 수준이 그리고 어쩌겠어요. 이제 옵션을 걸어서 하나님 최저 생계비가 확보되는 선에서 돈을 빼겠습니다. 그것만 확보되면 진짜 먹고만 살면 길거리 나앉지만 않으면 돈을 뺄 수 있어요. 빈곤한 삶을 지내본 적이 있고 돈이 되게 없어 본 적이 있고 돈 걱정에 밤을 샜던 적들이 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집이 있고 누울 집이 있고 먹을 밥이 있으니까 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뺐어요. 그 다음에 일과 사람 사이에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르면 내 목사. 사람. 나 사람들 되게 소중한데. 대표를 뽑아줘요. 이르면 목사가 대표가 되고 사람이면 전 제가 대표겠죠. 이한이가 제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격리가 되더라고요. 전 일을 빼겠습니다. 전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전 목사로 사는 것보다 제 아버지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이제 일이 빠지죠. 그럼 사람이 남았어요. 사람과 하나님. 여기서 잘 모르겠더라고. 난 하나님은 저에게 중력 같은 분이에요.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저에게도 물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중력 같은 분이.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있을 것이 제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땅에 발 딛고 서 있어요. 중력이 사라지면 이 공기와 이 물과 이 사물들이 혼란스럽게 떠돌다가 결국 우주로 다 내던져지는 거거든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판단 기준, 정서선, 감정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전 이게 다 흐트러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기반이 다 하나님이거든. 그냥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흐트러지다가 결국 우주로 내던져질 거라고. 하나님 저한테 중력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건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남기느냐? 전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쟤도 저한테 중력 같은 존재예요. 괜찮을까?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되더라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퀄로 갔어요. 그냥 여기까지 아직까지 여기서 동등. 이게 제 수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정도의 수준이 되는 목사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건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상상도 안 돼요? 그게 제 수준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방 안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집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방에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신다면 언제까지 남아있으십니까? 이게 정리가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 가방 안에 들어올 정도로 제게 좀 소중한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렇게 소중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제 가방 안에 들어올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제 가방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때로는 제 라이프스타일보다 하나님 먼저 빠집니다. 때로는 돈보다 하나님 먼저 빠집니다. 제 일보다 하나님 먼저 빠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먼저 빠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렇게까지 소중한다는 걸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만 내 만족함을 채운다.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알아가길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내 가방 밖에 있을 때에 대한 기억도 있고 하나님이 내 가방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왔을 때의 기억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주님만으로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다 무슨 기도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는 기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목적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가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는 사람이어서 좋아한다고 하면 여전히 그 사람 여러분들의 수단인 것이며 사실 아직 그분과 진정한 관계는 맺혔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아요. 왜? 아버지가 돈 주니까. 아직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요. 왜? 밥 해주니까.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 존재가. 그 존재가 있어서. 존재감.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해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돈을 구하는 건 아유 그거는 기복주의야. 신앙이 안 좋은 거고. 난 하나님께 돈을 구하지 않아. 난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고 지혜 이런 거.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난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해.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 편하게 주시고 좋은 기회 주시고 그 기회를 잘 해나갈 능력을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난 그걸 구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복주의와 달라. 여러분 이 돈을 구하는 사람은 완제품을 구하고요. 이 사람은 DIY 재료를 구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기회와 역량과 이런 거 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해먹을게요. 라는 건 재료를 쭉 주시면 내가 만들어 먹겠다는 거고, 그렇죠? 이건 그냥 완제품을 달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질적으로? 이케아에서 과거를 사면 여러분들이 만든 과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구하세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구하세요. 돈을 구하면 왜 안 됩니까? 돈을 구하는 것과 기회를 구하는 것이 어떤 질적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질적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구하기만 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수단으로만 머무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해주셨는데도 관계가 쌓이지 않는 것. 내가 나에게 무엇인가 해준 그분에게 그분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를 얻는 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니까. 그렇죠? 가장 큰 선물이니까. 여러분 일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직업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일이 나한테 월급을 주니까 내게 소중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일 자체가 너에게 소중해요. 이 일 자체가. 잘 되건 잘 안 되건 돈이 되건 안 되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발론티어 일을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못하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도움 주시는 건 싹 빼고 하나님 도움은 절대 안 받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움 받죠. 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계신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선 도움이 돼서 중요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럼 거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가방에 담기는 것.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소중한 것. 거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첫 문장을 갖고 오늘 얘기해 봅시다. 맨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를 첫 문장을 여러 가지 깊은 함의들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관점에서 한번 다뤄봅시다.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 아버지다라는 의미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view를 얘기합시다. 하늘에 계신 뭐 아버지 이거 빼고 뭐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 부르고 있죠. 부르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주요, 뭐라고 상관없어요.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불러요. 언제 부릅니까? 언제 불러요? 정주야, 언제 불러요? 나한테 쳐다보라는 거죠. 정주야, 나 쳐다보라는 거예요. 정주야, 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름이에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쳐다보세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일로 오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어떤 하나님이가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하는 건 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 인생의 어느 지점에 분명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느꼈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내가 고백했었는데, 그게 정말 그 감정선조차 기억나지 않고 그냥 팩트로만, 그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느꼈었다라는 팩트 문장으로만 기억나지 그 감정선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멀어진 지점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관심 없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관심 없는 시기가 길어졌을 때, 하나님 없어도 사라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방 안에 안 담길 때, 그 시기가 길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저 그 사이에 교회도 다니고 있었고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저 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쟤한테 왜 저러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설교도 들었어요. 그래? 아, 그건 근데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 그래? 그건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 그건 좋은 아이디어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아? 그렇게 설교 듣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관심 없이.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사라지죠. 설교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며 기도도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는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이고 기도는 그냥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니까. 내 원함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서 살았어요. 하루도 안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 3년간 이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 서로? 아, 쟤는 왜 저래? 이래야 나한테 좋은데? 진짜 이상하다. 아, 얘는 왜 이래? 이래야 나한테 좋은데? 정말 이상한걸? 그럼 그렇게 시간을 3년을 보냈어요. 그 사람은 3년간 함께 있은 게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있은 거지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 기도와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경 쓰임이 없으면, 내 기도와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사라지면,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없어지죠. 우리는 자주 그래요. 우리는 자주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기도 중에 깊은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을 내 안에 느끼며 하나님께서 느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한답시고 고민하고 열심히 한 건데 한 두세 달이 지난 어느 시간에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사라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 첫 감정이 사라졌어요. 첫 마음이. 하나님 내 안에. 왜? 난 되게 일이 주어지면 잘해내려고 하는 타입이거든. 그냥 하나님이랑 그날 오더 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관련 프로젝트를 나 혼자 돌리고 있는 거지. 상관없이. 그러면 이런 날이 있어요. 이런 날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채우셨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렇게 중력이 사라진 것처럼 제가 혼란스럽군요. 둥실둥실 떠있는 것처럼 발이 땅에 닿질 않는군요.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허우적거리는 것 같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 주여, 내게 옷이 없어서. 이게 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의 주기도문 첫 문장의 두 번째는 관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내가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 소중히 여김을 상대방이 받아줄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함으로 진입합니다. 그렇죠? 내가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가 내 그 소중함을 받아줄 때 그 말은 그 사람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함으로 진입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잘 안 되지만 하지만 내 안에 진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가까이 느껴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서운함에 대상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나한테 평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왜 저러시지?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대로 난 나대로 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거룩히 여기고 특별히 여기지 않아요. 틀어져 버려요. 근데 결혼하면 관계가 틀어져요. 그렇죠? 결혼하면 너무 멀쩡했던 남편이 갑자기 아침에 밥을 해달라고 해요. 그럼 관계가 틀어져. 얜 왜 나한테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얜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틀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저렇게 하세요? 틀어져요.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틀어진 관계가 극복되는 방법이 상대방이 나한테 맞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관계가 풀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관계가 끝나는 방법이에요. 난 이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틀어졌어. 난 너한테 지금 삐졌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삐진 거 보이지? 너 이제 나한테 맞춰. 내가 권력을 부리고 상대방을 굴족시키려고 하는 그 관계가 여러분 두세 네 번 성공하잖아요. 그 관계는 끝나요.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 이득 취하고 그 장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 시점에서 그 상대방이 나한테 맞는 말을 하게 한 다음에 관계가 사라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이렇게 딱 틀어져 있을 때 못하는 거예요. 이 틀어진 일이 얼마 지엽적인 걸 다시 느끼는 거에서부터 관계는 회복돼요.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특별하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하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거, 이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거 하나로 상대방을 규정하고 달려들어 보십시오. 어떤 관계가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결혼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 아작나지, 관계가. 애한테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부모, 자식 관계가 다 아작나죠. 너무나 단단하고 좋은 관계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끝나요. 애가 엄마 말 하나 안 들었어. 너 씨 엄마 무시하는 거야? 너 이건 진짜 내가 너 이렇게 꼭 꿀린다.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되나?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그런 고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꾸르셨다가 지금 대학교 때 청년 때다 반격하시잖아요. 보복하시고 한계는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 하나로 하나님과 내가 틀어져 버렸는데 내가 이거에 삐지고 이걸 오해하고 이게 내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 하나님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틀어져 버렸는데 이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 풀리는 게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서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기억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인정하는, 그 일에 담겨있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수용하는 겸손.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기도예요? 관계를 구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가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는 이루어지다라는 그 문장에 어떤 마법을 갖고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문장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내는 걸 상상합니다. 이루어진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런 판타지를 주는 것 같아요. 다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뜻이? 내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뜻이 이루어진데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소지가 없어요. 이건 무슨 기도예요? 기본적으로는.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설교해왔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기도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일하는 거에, 내가 노는 거에, 내가 쉬는 거에, 내 일터와 놀이터와 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일터와 쉼터와 놀이터에 서길 바라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놀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쉬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터전에, 땅에 내가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땅에서, 이 터전에서, 이 터에서, 내 놀이터, 쉼터, 삼터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좋은 관계예요. 근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직장 가면 그냥 직장의 문법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간에 노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내 쉬는 시간에 내가 쉬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 시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내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실존은 개념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공간적이기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도 시간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은 사라져요. 내가 일하는 터전에서 하나님이 없고 그냥 내가 일하는, 세상 일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관계하는, 내가 쉬는, 내가 노는 그 부분에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거나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나간다면 내 살아감의 대부분에서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누굴 부르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일할까요? 내가 어떤 마음을 일할까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 이때 주님께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원하시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 쉬는 시간과 내 노는 시간은, 또 일은 또 기도하지만 또 노는 건 또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쉬는 시간과 내 노는 시간, 내가 어떻게 쉴까요? 내가 어떻게 놀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회복의 기쁨에 있는 쉼과 놀이가 자에게 있길 바라는데 그걸 가르쳐주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 공간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세요. 뭐 어떤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기도할 줄 아십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예전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수영장 갔었는데요. 처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럼 제가 얼마나 옛날 사람이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한 번 꺾어서 내려오는 워터슬라이드 있잖아요. 물 미끄럼틀이 TV에서나 보던 거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실물을 직접 처음 영접했습니다. 정말 수영장에 갔는데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엄청 계단을 막 건물 같은 계단을 막 걸어 올라가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게 대단해 보였겠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88년이었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몇 년도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전두환 대통령 하실 때니까 그렇죠? 진짜 오래전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물끄럼틀을 보고 내가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는 막 짐을 놓자마자 형과 둘이 달려갔습니다. 그냥 무조건. 막 계단을 막 기다렸겠죠. 줄 서서 기다린 다음에 내 차례였어요. 정말 재밌었겠죠. 슉 내려가는 거야. 슉 내려가서 물 속에 풍덩 들어갔는데 이 물이 제 키보다 몇 번 더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원시 사회인 줄 알겠죠. 내가 그 키가 안 되면 날 안 태워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에버랜드처럼 캐리비안 배처럼 날 안 태웠어야 되잖아. 근데 날 태운 거야. 풍 빠져서 쭉 들어가는데 아, 전 지금도 그 파랗고 조용한 공포가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기분상으로는요 한없이 가라앉는 기분이에요. 쫙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저는 이게 좀 위기의 빛을 바라는 스타일이거든요. 가라앉아도 정신을 잃거나 허우적거리지 않고 쫙 가라앉으면서 봤더니 형이 저기 떠있더라고요. 와 우리 형은 신기하다. 우리 둘 다 처음인데 우리 형은 어떻게 떠있을까? 형 어깨를 딱 잡았어요. 형 나를 살려줘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깨를 당겼죠. 형 입장에서는 누른 거고. 형이 물속으로 쫙 가라앉고 제 얼굴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숨을 한번 쉬었죠. 하지만 형은 과감하게 저를 뿌리치고 앞으로 갔어요. 다시 가라앉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다리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쫙 가라앉으면서요. 전 허우적거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 그런 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남에게 의탁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쫙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딱 섰습니다. 아니 1분은 최소한 숨을 참을 수 있잖아. 허우적거리다 괜히 물만 먹지. 둘러봤어요. 사다리가 보였어요. 걸어갔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걸어갔어요. 30초나 걸렸겠어요. 그렇죠? 올라가면 되지. 사람 쉽게 안 죽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나왔어요. 바깥 세상은 평화로웠죠. 그냥 애가 풍 빠졌다가 한번 올랐다가 풍 들어왔다가 이렇게 걸어와서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 걸어가는 그 몇십 초 동안 저는요 정말 그 파랗고 조용한 공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수영장에 갔을까? 안 가죠. 안 가요. 수영장 왜 갑니까? 그리고요 저는 물에 다시 뜬 게요 목사가 되고 나서 떴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어쩌다가 친구들끼리 수영장에 갈 기회가 있어서 물에 뜨는 거 가르쳐준다고 손을 잡고 놓고 그렇게 하면 뜬대잖아요. 전 절대 못 떠요. 중간에 무서우니까 다시 발을 대요. 뜰 수가 없어요. 난 못 떠. 계속 가라앉아. 그러니까 넌 내가 어떤 선교사님이 저 수영을 가르쳐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랬어요. 전도사 때. 뭐 사람 말을 그렇게 해? 하여튼 그래서 그랬어요. 이걸 발을 못 피겠는 거야. 여러분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자존심인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그래도 지금도 수영을 못하지만 그래도 물에 떠서 이렇게 어프 앞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브에 계신 권수경 성도님께 배웠어요. 아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우리 와이프 그때 에버랜드 같이 갔는데 근데 이제는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해봤는데 안 돼. 근데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어프 허우적거리고 못 뜨니까 얼마나 인신공격적인 얘기를 하는지 되게 용기가 없고 막 엄청 그러더라고. 성도한테 구역을 먹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다고 물 삼키면서 뜨더라고. 사람이 두려움보다 위대한 게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어릴 때 트라우마 있으세요? 여러분 자존심 건들면 이게 극복이 되더라고 난. 됐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갈까요? 안 가요. 왜? 처음에 잘못 배워서. 처음에 배우기 그렇게 배워서요. 그렇게 돼요. 근데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기도에 그냥 이렇게 뛰어들어요.
그냥 기도하면 뭐가 된다. 물밍크럼트를 보고 뛰어가듯이 그냥 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우 가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되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사실 어떤지 아십니까? 사실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기도를 또 하라고 해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10년째 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사실 내가 티를 안 내 들었지 서로 다 긴장하고 있어.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전에 했어 안 했어? 전에 했어. 어떻게? 아 엄청 허우적거렸어. 떴어. 앞으로도 갔고. 그냥 또 들어가서 또 허우적거리는 거야. 또 떠. 또 가. 재밌어요? 재미없죠.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그냥 보고 자기가 뛰어들어서 자기가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뭘로 시작해요? 소원의 기도로 시작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안 해주시네? 서운해. 날 안 보고 계시나? 이렇게 가는 거죠. 고백의 기도로 시작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별로 위로받지 못해. 나 안 사랑하시나? 여러분 기도에 소원의 기도도 있고 고백의 기도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을 구해라.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해. 네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구해. 하나님을 구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찾니? 하나님이 있니?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니? 하나님에게 무엇만을 구하고 있진 않니? 하나님의 관에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진 않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니?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내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일과 돈의 즐거움은 아는데 관계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좋은 관계를 겪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일과 돈의 즐거움은 아닌데 관계의 즐거움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는 되게 시니컬해요. 그쵸? 별로 관심 없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 중심에는 외로움을 기반으로 한 어떤 빈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떤 걸 해요. 술을 먹든 영화를 과도하게 보든 뭐든 해요. 여러분 관계와 라이프스타일의 즐거움은 있는데 알아요 이건. 근데 일의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일이란 건 무조건 나쁜 거. 그냥 나는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 이 즐거움만 느껴본 사람은요. 일의 즐거움을 몰라요. 그래서 일을 계속 터부시해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뭔가 존재감, 사회적 존재감에 대한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뭔가를 또 해요. 왜? 사람한테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관계적 즐거움과 자유의 즐거움도 있고 내가 일의 즐거움과 돈의 즐거움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터부시하고 하나님을 앞에 네 가지 즐거움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요 중심에 공허감이 있어요. 어느 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래서 뭘 어쩌자는 건가 싶고 중력이 없는 혼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의 즐거움만 알지 사람의 즐거움을 모르세요 라고 하면 조금은 설득되시죠. 여러분들이 사람의 즐거움만 알지 일의 즐거움을 모르세요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설득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사람의 즐거움과 일의 즐거움은 아시는데 하나님의 즐거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나님을 굉장히 오래 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계속 사람을 달라고 했고 일을 달라고 했고 돈을 달라고 했고 도움을 달라고 했고 위로를 달라고 했고 평안을 달라고 했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많지 않으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제가 요즘 경험하는 하나님은 중력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 있게 하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우리의 어려움 중에 상당 부분은 많은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나의 자리에 있고 내 삶이 삶의 자리에 있고 이 세상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 내가 걸어야 될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 삶을 바라보는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중력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의 예고. 하나님은 크고 넓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제가 경험하는 거랑 표현할 수 없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표정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며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일터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해보셨습니까? 일터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거기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가방 안에 하나님이 담기십니까? 그 가방에 하나님이 얼마나 버티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중함을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하나님을 구함은 없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함만 있었사오는데 이제 내가 진정 주님을 구하겠사오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내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구하오니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느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잊고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가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리워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실 제가 지금의 인생의 가방을 싼다면 하나님을 마지못해 놓고 있는데 제가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제가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